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7일 새 정부의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헤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총리대행 등 내각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총리대행은 유엔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인물로 탈레반이 결성된 남부 칸다하르 출신으로 지난 20년간 탈레반의 최고위원회인 레흐바리 슈가를 이끌었습니다. 또 탈레반의 과거 통치기에는 외무부 장관과 부총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의 공동 창립자 압둘가니 바라다르는 새 정부에서 부총리 대행을 맡게 됩니다. 탈레반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진 하카니는 내무부 장관에, 탈레반을 창설한 무함마드의 오마르의 아들인 물라 무하마드 야쿠브는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탈레반이 외국인의 아프간 출국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레반 측으로부터 수시간 전에 누구든 적절한 여행 서류를 갖추면 자유롭게 아프간을 떠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탈레반의 약속 준수 여부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현재 복수 국적자를 포함해 아프간에 잔류하고 있는 미국민이 약 10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이들과 직접 연락을 하고 있고 담당관이 그들이 떠나고자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지난 24시간 동안 4명의 미국민이 육로를 통해 아프간을 빠져나간 사실을 언급하면서 탈레반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이드 아티부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란은 세계 강대국들과 함께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분명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란 외교부의 성명 발표는 전날 셰이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 통화 뒤에 나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6월 이란 대선으로 인해 중단된 협상이 재개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티 부자대 대변인은 다만 이날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이 임명한 협상팀이 언제 협상을 다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영 TV를 통한 연설에서 자신의 정부는 결과 지향적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서방 국가들의 그 어떠한 압력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7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캘리포니아 주 인구를 넘어선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기준 일주일 사이에 하루 신규 확진자 평균은 16만 1,000명을 넘어섰고 1일 사망자도 1,385명에 달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백신이 심각한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47%의 미국민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보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과 같은 확진 추세와 보건 의료 체계의 부담은 백신 미접종이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을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2차전에서 후반 15분 권창훈의 결승골을 지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팀은 앞서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1차전에서 이라크와 0-0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날 승리로 두 경기에서 1승 1무로 승점 4점을 쌓은 한국은 승점 3점을 획득한 이란과 승점 1점의 아랍에미리트를 밀어내고 A조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조는 8일 시리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전이 있어서 각각의 경기 이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9월 일정을 마무리한 한국팀은 다음 달 7일 시리아와 홈 3차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국제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주요 현안 중 하나라는 내용의 유엔 총회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미군의 무기를 북한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린 뒤 차차 맑아지겠고 황해도는 새벽까지, 함경도는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국제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세계는 결코 안전한 세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6일 덴마크에서 열린 나토 군비통제, 군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회의에서 북한이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lso other players fielding nuclear weapons and advanced missile systems. North Korea and Iran, for example.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해 국제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깨뜨리고 있으며 위험한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핵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는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핵탄두와 정밀 운반 체계를 추구하는 등 핵무기고를 늘리고 있으며 많은 수의 미사일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명성도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세계가 급속도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경쟁적이며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world where NATO allies have given up their nuclear deterrent while Russia, China or countries like North Korea retain their nuclear weapons.
나토가 핵 억제력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세계는 결코 안전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여전히 국제 비확산과 군축 체계 초석이라며 동맹국들이 NPT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이 군축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국제적 강대국으로서 군축에 대한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반으로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가 붕괴됐다며 동맹국들이 이 같은 조약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주요 현안 중 하나라는 내용의 유엔 총회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도 북한 핵 문제는 인권과 함께 유엔 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은 1일 공개한 유엔 안보리 관련 제76차 유엔 총회 보고문에서 현재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 총 64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두 건으로 각각 북한의 비확산과 북한의 상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기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의 상황을 제목으로 한 회의를 통해선 인권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유엔 헌장 12조 2항은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사안들을 유엔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테여스 사무총장의 이번 보고문도 이런 배경에서 제출됐습니다. 이번 보고문에는 비확산과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 등 북한과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사안들도 안보리의 현안으로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북한과 관련이 없는 사안들에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상황, 소형 무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14일 개막하는 제76차 유엔 총회에선 이미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 침해 우려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 대표 겸 유엔 사무차장은 3일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아시아협력 동반자회의 기조연설에서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Council has also made it clear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나카미스 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의거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안보리는 언제나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우선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선 핵심 당사국 간 직접 외교가 유일하게 효과적인 길이란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나카미스 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질 만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이고 결과지향적인 대화재개를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로 꼽으면서 여기에는 실용적이고 상호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한 실무급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순히 영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hile some typically regard this situation as a regional issue, it is very much entangled with broader regional.
일각에선 종종 한반도 문제를 지역적 사안으로 간주하지만 이 문제는 무기와 전략적 경쟁, 신기술과 관련해 더 넓은 지역과 세계적 추세에 매우 많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어 새로운 무기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을 야기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누적돼 해결되지 않은 핵 문제와 결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내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나카미스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군축연구소는 지난 1일 발간한 오늘날의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행동 알아보기라는 제목의 전문가 재연집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재활성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재연집은 이들 나라들이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6자회담이 한반도의 핵 위험 해결은 물론 관계국들 사이에 더 포괄적인 안보 대화를 시작하는 토론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미군의 무기를 북한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미군의 무기를 북한에 판매할 우려가 있다는 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대변인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에 남겨진 미군의 무기를 북한에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하일 샤힌 대변인은 6일 SBS 8시 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를 북한에 판매할 우려가 있다는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군의 무기에 대해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무기라며 북한에 절대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맺은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제임스 코머 공화당 간사와 국가안보소위원회 글렌 그로스맨 공화당 간사는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를 북한과 같은 적국에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탈레반은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로 무장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탈레반이 확보해 운영하고 있는 무기 시스템과 그 규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탈레반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거나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과 같은 적국들에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탈레반은 앞서 부대원들이 아프간 함락 후 남겨진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탈레반 깃발을 개양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17일 미군이 아프간군에 지원한 블랙호크 등 고급 무기와 장비 상당량이 탈레반 손에 들어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5일 성명에서 오늘은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가 중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지 천일이 된 날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조건 없이 즉각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캐나다와 국제사회와 어깨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임의로 구금하고 강압적인 출국 금지 대상에 올린 미국인들의 석방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법적 절차에 투명성이 결여된 사실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개인을 임의로 억류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사람은 협상 카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8년 12월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중 스페이버 씨는 지난 11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1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중국 단둥에 거주하며 북한과 사업을 했으며 코브릭 씨는 민간단체에 근무하면서 북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비상방역 관련 중대사건의 책임을 지고 계급이 강등됐던 북한의 박정천 전군 총참모총장이 두 달여 만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군 서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포병 전력을 지휘해온 박정천의 약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 핵무기 개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박정천 전 군총참모장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박정천은 포병사령관 출신으로 2019년 9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데 이어 지난해 5월 군총정치국장인 김수기를 제치고 차수로 승진했고 5개월 만에 또다시 원수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군서열 2위까지 올랐던 박정천은 지난 6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비상방역 장기화에 따른 당 결정 집행을 태업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질타한 직후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박정천은 이번 인사로 강등 두 달여 만에 오히려 군과 군수공업부문을 총괄하는 군서열 1위로 올라선 겁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 권력 서열 1위에서 5위까지를 아우르는 직책으로 현재 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기서, 김덕훈 내각 총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정천의 승진은 지난 6월 말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리병철의 자리를 채운 겁니다. 당 정치국은 이외에도 군 요직 인사를 단행해 새 군 총참모장의 림광일, 사회안전상에는 장정남, 당 군수공업부장의 유진을 임명하고 이들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박정천의 강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된 연대 책임 차원의 일시적 문책 인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리병철의 뒤를 이어 군부 1인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었던 리병철이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강등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군수공업부장에 또 다른 인물이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리병철은 완전히 퇴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리병철의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 최적임자가 박정천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리병철이나 박정천 모두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주도해온 인물들이라며 특히 박정천의 상무위원 승진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 핵무기 개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풀이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KN-23, 24 같은 핵투발용 단거리 발사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정천 지하의 포병 전력입니다.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개발을 본격화할 이미 지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단거리 발사체나 아니면 열병식 때 단거리 실전 배치형 핵무기를 보여준다거나 전술핵 개발의 과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개연성이 있죠.
이번에 군수공업부장이 된 유진의 승진 또한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를 시사한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유진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줄곧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지낸 군수산업 전문가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시험 발사 당시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여러 차례 동행하며 얼굴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유진이라는 인물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의 주요 이벤트마다 모습을 드러내왔던 인물이고 2019년 이후에 급속도로 고도화된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군수공업부장에 임명이 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의 군사력 개발의 방향이 정밀 미사일, 단거리 유도 미사일 쪽으로 잡힐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박정천에게 군부를 맡긴 조치는 제재와 경제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북한의 처지를 감안한 실용적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내부 결속과 함께 군의 경제적 역할 또한 중요해졌기 때문에 군 통솔 면에서 리병철보다 장점을 갖고 있는 박정천의 효용성이 더 부각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병사령관 출신이긴 하지만 현장 지휘에 아주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포병 장교 출신이라는 이제 이게 또 있거든요. 박정천이 또 군을 동원해서 공병부대처럼 그냥 일사불란하게 건설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거든요.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이번 군 요직 인사는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기 또는 집권 초기부터 김 위원장에 밀착했던 인물들이 중용되면서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대교체 흐름도 뚜렷해 보입니다. 총참모장에 오른 림광일은 1965년생으로 50대 중반이고 사회안전상에 임명된 장정남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림광일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서해 최전방 장제도 방어대, 무도 영웅 방어대 시찰, 연평도 백령도의 타격과 관련한 포병부대 실탄 사격 훈련 지도 등에 동행하며 급부상했습니다. 2016년 총참모부 제1 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을 거쳐 지난해 정찰총국장을 지냈습니다. 장정남은 2013년 김격식의 뒤를 이어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을 때 50대 초반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김정은 시대 군수뇌부 세대교체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김인태 박사는 그러나 잦은 군 요직 교체는 김 위원장의 간부 정책이 난맥상을 보이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 전반에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삼중호 상황에서 정책이 부진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정책 수위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와중에 권력층에서 업무상 이제 부진이라든가 체제 이완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부들을 많이 지금 간부 혁명하라는 타이틀에다 걸고 지금 통제 수위를 전반 높이지 않았습니까?
한편 상무위원은 물론 군수공업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핵전력 강화의 공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던 리병철은 지난 2016년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시험 발사 당시 김 위원장과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특별 대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올해 73살로 알려진 리병철은 현재 정확한 보직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일 열린 정치국 확대 회의에선 주석단에 앉지 못하고 방청 속으로 밀려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15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한국 측 초청으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 협력과 우호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교착 상태인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이 광복 직후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고려인들의 6필 수기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의회 도서관은 방대한 북한 희귀 자료를 전 세계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노동당 조직부에서 써보낸 나에게 대한 평정서였다. 그 평정서는 고어로 썼던 바 그 내용은 장학봉에는 조선에 어느 때에 나갔으며 무엇을 하였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민주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조선인민의 조국전쟁에서 용감성을 발휘하면서 공화국과 노동당을 위하여 영웅무쌍하게 투쟁하였으나 마지막 시기에 일부 돌아가고 있는 자유주의적 경향에 휩쓸려 조선인민의 전설적 영웅인 김일성과 그의 항일부대를 비방하는 반당적 반인민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최근 공개한 고려인 80명의 유필을 수기집 피와 눈물로 쓰여진 우리들의 역사에 담긴 장학봉 전 북한 정치사관학교 교장의 수기 중 한 부분입니다. 이런 자유주의적 경향이 농후하며 상부의 존엄성이 약한 관계로 노동당은 관대히 처리하여 그의 요구대로 소련에 귀환시킨다고 썼다.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희귀자료 중 하나인 이 수기집은 수년간 이어진 디지털화 작업이 완료돼 지난달 중순부터 의회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수기집에는 장학봉 전 교장을 포함해 북한 외무성 제1부장과 조선인민군 대장,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1940년에서 1950년대 북한 정부 수립 초창기 엘리트층을 구성한 고려인 80명이 직접 쓴 수기와 유족들이 쓴 일대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 고려인들은 한반도 광복 직후 옛 소련 공산당에 의해 북한으로 보내져 북한 정부 수립을 도운 핵심 엘리트층이지만 1950년대 김일성 정권이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숙청당하거나 소련으로 송환됐습니다. 이 수기집에는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초대 부수상까지 지낸 박헌영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방학세 전 내무상의 누나가 전하는 방학세의 일대기와 한국전쟁 당시 남친 작전 수립에 참여한 유성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직접 작성한 김일성과의 활동 시기에 대한 회상 등이 담겼습니다. 고려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북소련 국가의 주로 거주하는 한인들로 구한말인 19세기 중반부터 고려인들의 이주가 시작됐고 일제 강점기 때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항일 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특히 1937년 당시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일본의 간첩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구실로 극동 지역에 있던 고려인을 대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됐습니다. 장학봉 전 교장은 한글로 된 이 수기집을 지난 2005년 미 의회 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의회 도서관은 이 수기집에 대해 옛 소련 고려인 파벌의 역사는 불과 15년으로 매우 짧았지만 한반도의 공산화에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며 이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의회 도서관 아시안관의 한국 컬렉션은 이들의 삶의 경험을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며 학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천일 뿐만 아니라 고려인과 아시아 전역으로 강제 이주한 이들의 이름과 기억, 애환을 간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도서관은 이 수기집을 비롯해 소장 중인 북한 자료를 색인하고 스캔해 온라인에 올리는 방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수년 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는 도서관이 소장한 일부 북한 자료들에 대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948년에서 1964년 사이 북한에서 발행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간행물을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 최대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는 미 의회 도서관은 280종 이상의 북한 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중 사라진 희귀한 자료를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중국 공안부장의 최근 회동은 중국 내에서 일탈 행위가 증가한 북한 파견 인력을 관리하고 향후 탈북 증가를 막으려는 복합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지원 단체들은 북한과 중국이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과 중국 신화통신은 최근 리용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자우커즈 공안부장이 30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과 북중 접경지역 안전관리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사가 17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안을 지휘하면서 국내 치안과 반정부 활동, 탈북민 등 불법 체류자 단속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국 공안부장을 만난 데는 복합적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한 소식통은 이를 VOA에 코로나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탈북 행렬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이 접경 지역 안정을 논의했다는 발표는 북한 주민들의 탈출 방지보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인력 단속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가 20개월째 접어들면서 북한의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중국 내 북한 파견 일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상당히 늘어 일탈 행위가 증가하자 북한 당국이 중국 공안에 체포와 수감 등 협력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과 파견업체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탈북민 구출단체 무궁화 구조대를 설립한 허강일 대표도 3일 BOA에 탈북 후 꾸준히 연락하는 중국 내 북한 지인들과의 최근 통화에서 북한이 파견 일꾼들의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 단기 출장으로 나온 수백 명의 성원들은 돈이 떨어져 거의 외교 공관에 구걸하는 수준이고 최소 수만 명에 달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고향의 가족들과 소통조차 못한 채 집단 생활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일탈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렇게 통제를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가족 소식도 모르지, 돈도 못 붙이지, 편지도 안 된다지. 게다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북한 정권에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예. 다른 나라는 뭐 아무리 코로나 발생해도 다 이렇게 이동하고 할 건 하는데 왜 북한만은 지금 자기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허 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동북 삼성 지역의 정보기술 일꾼으로 파견된 북한의 젊은 인력 중 최소한 10여 명이 탈북했고 선양의 북한 영사관엔 탈북 중 체포된 사람들 중 적어도 7명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 장기화로 보위부 파견 일꾼들은 과거처럼 일탈 행동을 한 파견 일꾼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없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 공안 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소환시켰거든요. 잡아가든지. 근데 이제는 이제 보위부 애들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잡아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위부에서도 긴다고 자기네가 잡아가면 자기네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잖아요. 밥 다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막 가족인데요. 저국에 불만 품지 말라고 이면서 뭐 조금만 참아라. 뭐. 지금 그래서 더구나 지금 북한이 더 중국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탈북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북중 접경 지역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시작 전까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탈북민의 한국 입국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티 선교회 책임자는 이를 BOA에 중국 공안이 최근 결혼 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탈북 자매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안당국은 중국 남성과 결혼해 사는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대개 눈을 감아주었는데 최근 갑자기 조사를 시작해 어떤 의도인지 여성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도 이날 BOA에 공안요원이 지난주 한 업소에서 일하는 탈북 여성에게 천기현 목사를 아느냐고 질문하고 조사했다며 여성들을 체포하지 않으면서 이런 조사를 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안이 청교원이 아느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단속은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앞될 수도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탈북자도 움직일 수도 없고 북한에서 국경도 봉쇄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왜 철조망을 높이고 단속을 심하게 하고 또 서로 회담을 그렇게 하고 또 하는 척이라도 어쨌든 단속을 하는지 그게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연결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의 연합뉴스는 앞서 북한 대사와 중국 공안부장의 회동 뒤 지린성의 북한 접경 지역인 바이산 공항국이 이를 불법 외국인 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1, 2천 위안의 포상금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3일 BOA에 중국 공안 당국은 국경 지역의 보안과 북한에 대한 협력, 공안 요원들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정기적으로 해왔다며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뭐 새삼스럽다거나 뭐 포고령이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뭐 이럴 일들 때문에 범죄와 전쟁 선포 또 이제 9월달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명절이죠. 또 날씨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탈북자 이동할 거고 이거 5년 전, 10년 전에서도 있었던 얘기인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얘기해요. 액수가 처음에는 200원 그러다가 500원 올랐었고요. 그리고 도문 같은 데서 2,000원씩 줬어요.
김 목사는 다만 공안당국의 최근 움직임은 탈북을 막으려는 북한 지도부의 조치에 박자를 맞춰주며 오랜 중단 끝에 탈북민 구출을 재개하려는 지원단체와 중개인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내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북한 당국은 접경 지역의 참호를 50에서 100m 길이로 길게 파 감시를 강화하고 철책을 더 확대했으며 중국은 탈북민들의 라오스행 주요 경로인 남부 제2지역 산야에 철조망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탈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대북 소식통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연변 지역의 경우 탈북민 신고 포상금은 오래전부터 4천 위안이었다며 이번 단속이 새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접경 지역에 제방까지 쌓고 지뢰까지 매설해 지난 6월 북한 군인들이 사고를 크게 다쳤다며 주민들의 탈출과 코로나 유입을 막으려는 김정은의 시도가 결벽증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에 철책을 다 바꿔가지고 CCTV를 50m 하나씩 설치했고 북한 쪽에서는 제방을 쌓아요. 완전히 그 사람이 내려왔다 올라갈 수 없게 강경도 지역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지역에다 지뢰를 매설했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쪽에는 적외선 센서를 깔아 지나가는 센서가 울리게.
이런 상황 악화로 많은 탈북 중개인들이 버틸 수 없어 직업을 바꿨고 북한 탈출 비용은 수만 달러, 중국 내 이동은 과거 $2,000 정도에서 지금은 평균 $10,000로 크게 올랐다고 탈북 지원단체들은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중개인 K씨도 3일 BOA에 코로나 여파 등으로 오래전부터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북중 접경 지역 상황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저희 일 못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2년 동안 다른 거 하고.
김성훈 목사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경제 상황 악화로 최근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주민들이 나타나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에 성공한 주민 인터뷰와 최근 북중 국경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뭐 한 300만 원이면 충분히 구해올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 들어오는 후원금이 반토막 났는데 구출 비용은 5배 이상 올라버리면 도대체 뭐 1년에 몇 명이나 구해오려고 거기다 유언까지 물어뜨면서 물론 한 명이 뭐 기독교 용어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만 또 그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일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B뉴스 김영걸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수정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정 씨는 유년 시절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말이 매우 서툴렀던 1.5세 한인 남성과 2018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16년째 산호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 운송 택배 회사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한 번에 입금하기에 만약 테이프를 붙이면 저희 남편은 손이 기계예요. 근데 저는 두 손이 다 움직인데서 저희 남편은 한 손이 테이프를 찍고 한 손이 그냥 손을 쑥 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서툴지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도 가끔 깨져서 깨져서 변상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상자에 물건을 담고 상자를 포장하는 등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수정 씨는 작고 큰 상자 속 물건들을 통해 미국인들을 엿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야 이거 택배를 하면 이 돈에 차라리 그쪽에서 사면 되지 않는 이런 걸 왜 택배를 하지? 이런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 옛날 걸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물건들. 이렇게 오래 자기가 오래 써서 막 아무리 때가 끼어들어요. 그런 거 택배 달라면 택배라면 막 400불, 500불 나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 안 하고 그냥 택배 해 달라고. 전 가끔 그래서 저희 남편 보고 그러거든요. 와, 여보 이거 그냥 거기서 사면 이거보다 더 싸지 않는가? 아니래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물건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대요.
남편을 거들기 위해 시작했던 일. 푸짐한 한국 음식을 차려 직원들을 챙기는 등 결혼 생활에 충실하며 미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갈 때 수정 씨는 삶의 큰 고비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부터는 회사를 많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제가 유방암 19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아예 한쪽 가슴 다 드러냈거든요. 그래가지고 19년도부터는 회사를 그렇게 안 나갔어요. 그냥 가끔.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받으며 살겠구나. 삶에 대한 감사함에 젖었던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갔는데 그게 암이라 하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죠. 초기라 하는데도 림파에 붙었다 하니까 이 림파에 전입되고 하면 빠르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한국을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많이 했어요.
림프에 발병하면 전이가 빠르다던데 이러자고 미국 땅까지 왔을까. 삶의 회의와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게 항암 치료는 그 권유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보고 항암 치료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한대요. 그러니까 절제하기 전에 항암 치료 같은 거는 가슴을 들어 안 냈을 때 항암 치료를 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겠는가 아니면 다 드러내겠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해서 저는 그냥 다 드러낼 거라고. 미국은 그러니까 수술이 한국은 이렇게 만약 내가 아프고하면 바로바로 수술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그 선생이 그 담당 의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린 게 한 달인가 우리 한 달 조금 더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아, 나 이까지 와서 죽어야 돼 이거 이게 죽는가 이런 불안 조금 무서웠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남편하고 동생이 엄청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보호자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때 동생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울었다는데
메콩강에서 배가 뒤집어져 여럿이 강물에 떠내려갈 때도 살았었기에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정 씨. 수술을 마치고 나온 권수정 씨는 한쪽 가슴이 푹 꺼진 병마가 지나간 자리를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목마려가지고 좀 무덤덤했어요. 뭐 가슴 하나 없다고 뭐 인생이 뭐 안 그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그 상처 자국을 아, 내 인생이 한쪽 가슴을 내가 기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인생이 너무 화려하다니까 내 인생에 내 스스로 가슴을 기부를 했다는데 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내 모습이 그 자설감은 안 듭니다. 저를 도한 사람들도 많이 사시는데 그런 자설감은 안 들어요. 솔직히.
탈북 후 10여 년 만인 2009년 한국 땅을 밟았고 그리고 10년이 흐른 2019년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권수정 씨는 수술 후 5년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저 부작용이 엄청 심했어요.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그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 약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제가 약을 한 세 번을 바꿨거든요. 그 약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 증상이 너무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망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딱히 안 좋은 쪽으로 내가 옛날 살던 그런 그 추억이 아닌 과거 그런 게 막 떠오르고 자꾸 막 슬퍼지고 그래가지고 약이 부작용이라 하더라고. 약이 좀 그러고 심장이 잠깐 떨리는 거, 힘이 막 떨리는 그런 느낌.
몇 개월이 지나니 약의 부작용도 사라졌습니다. 수정 씨는 내가 만약 북한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 말합니다.
만약 북한에 있었으면 제가 진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저희 엄마도 그 백혈구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백혈구 아무렇지도 않지 않아요. 혈액암이요.
혈액암인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수정 씨. 어머니도 그렇게 속절없이 가셨는데 목숨을 여러 번 걸었던 자신을 몹쓸 병마가 쓰러뜨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순간 죽음의 공포에 떨었었지만 수술대에서 누웠다 일어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을까요?
수술을 하고 제가 바로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보고 수술한 사람 같지 않다고 그냥 붕대를 감고 앉아 있으니까 앉아 갔다고. 의지가 저는 또 살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 살려고 되게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간절해지는 거. 내가 누워있으면은 또, 아, 이거 못 나을까? 이런 생각? 저 수술하고도요, 한 3일 만에 계속 걸어 다녔어요.
아직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암은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네. 네, 지금 다 극복했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죽음에 대한 경험은 좀 몇 번을 해봤어요. 보이브 잡혔을 때 진짜 얼음구덩이라고 무릎 앉혀놓고 뭐 뒤라고 손 올리고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 막 진짜 눈도 겨우 뜰 정도로 맞아봤고요. 오다가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6명이 탔는데 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진짜 문턱도 몇 번 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암이라 했을 때 처음에는 뭐 이거 나 죽는가 막 여기까지만 죽는가 하더니 수술해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조금 모르겠어. 저는 조금 너그러졌어요. 제가 동생도 그러거든요. 언니 옛날부터 아프고 나니까 되게 사람이 되게 순해졌대요. 옛날에는 막 이러던 목소리가 괜찮아 뭐 하면 뭐 아픈 사람들 뭐.
암과의 싸움을 지나면서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였기에 삶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린 뒤 차차 맑아지겠고 황해도는 새벽까지, 함경도는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평안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 양덕 아침 14도, 낮 26도, 신의주 아침 16도, 낮 27도, 부성 아침 15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 28도, 단계 아침 14도, 낮 27도, 희천 아침 15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28도, 개성 아침 18도, 낮 28도, 사리원 아침 16도, 낮 27도, 신계 아침 16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17도, 낮 25도, 장전 아침 17도, 낮 24도, 평강 아침 15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함경남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장지는 비가 오겠고 함경북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16도, 낮 26도, 장진 아침 10도, 낮 22도, 청진 아침 16도, 낮 24도, 김천 아침 17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지만 김영권은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2에서 4m,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미 국가인 니카라과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8월 6일 니카라과 최고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7일 실시되는 선거에 야당인 자유시민당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 국무부는 최근 인권보고서를 통해 니카라과 오르테 대통령이 행정, 사법, 입법은 물론 선거도 완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처럼 마지막 야당 후보의 출마를 금지시킨 것은 오르테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자 부통령인 무리오가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니카라과는 이미 지난 두 달간 7명의 대통령 후보와 24명의 야당 후보, 그리고 인권운동가, 기업인, 학생, 그리고 시민단체 후보의 출마를 금지한 데 이어 또다시 야당 후보를 금지시켰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네 번째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한다며 당연히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니카라과는 이미 선거 결과를 포함해 모든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니카라과의 이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에 대응해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6월 9일 미국은 오르테가 무리오 니카라과 정권의 핵심 4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7월 10일 미국은 니카라과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 가족 100여 명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가했습니다. 8월 6일 미국은 추가로 니카라과 국회의원과 검사, 법관 그리고 직계가족 50여 명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가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니카라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무리오 정권이 자유선거와 민주헌장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민주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니카라과 국민들이 바라는 자유선거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7일 새 정부의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총리 대행 등 내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총리 대행은 유엔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인물로 탈레반이 결성된 남부 칸다하르 출신으로 지난 20년간 탈레반의 최고위원회인 레우바리 슈라를 이끌었습니다. 또 탈레반의 과거 통치기에는 외무부 장관과 부총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의 공동 창립자 압둘가니 바라다르는 새 정부에서 부총리 대행을 맡게 됩니다.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딘 하카니는 내무부 장관에, 탈레반을 창설한 무하마드 오마르의 아들인 물라 무하마드 야쿠브는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탈레반이 외국인의 아프간 출국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레반 측으로부터 수시간 전에 누구든 적절한 여행 서류를 갖추면 자유롭게 아프간을 떠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탈레반의 약속 준수 여부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현재 복수 국적자를 포함해 아프간에 잔류하고 있는 미국민이 약 10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이들과 직접 연락을 하고 있고 담당관이 그들을 떠나고자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지난 24시간 동안 4명의 미국민이 육로를 통해 아프간을 빠져나간 사실을 언급하면서 탈레반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이드 하티부자대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란은 세계 강대국들과 함께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분명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란 외교부 성명 발표는 전날 셰이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 통화 뒤에 나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6월 이란의 대선으로 인해 중단된 협상이 재개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티 부자대 대변인은 다만 이날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이 임명한 협상팀이 언제 협상을 다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영TV를 통한 연설에서 자신의 정부는 결과 지향적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서방 국가들의 그 어떠한 압력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드라기 총리실은 7일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중시한다며 G20 등의 다자구조에서 중국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두 정상이 다음 달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맥락에서 양국 간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이탈리아가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노력하는데 중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유럽연합 EU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2차전에서 후반 15분 권창훈의 결승골을 지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팀은 앞서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1차전에서 이라크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날 승리로 두 경기에서 1승 1무로 승점 4점을 쌓은 한국은 승점 3점을 획득한 이란과 승점 1점의 아랍에미리트를 밀어내고 A조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조는 8일 시리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전이 있어 각각의 경기 이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9월 일정을 마무리한 한국팀은 다음 달 7일 시리아와 홈 3차전 경기 그리고 12일 이란과 원정 4차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9월 8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